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미국 상황과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의 어느 시골에 어느 이제 노부부 한 80, 요즘은 한국에는 80이 넘어야 노인이라 그래요. 80대 노부부에게 어버이날의 전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 남편 영감에게 물었어요. 영감,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그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은 뭘 할 거유? 하긴 뭐래? 고추모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유?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애들은 벌써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철대고 때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지요.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해? 왜 하긴 하도 손해서 그러지요. 손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에헴.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지요.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내 죄야. 이 어머니가 밥상을 치우시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습니다. 에헴,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뭐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푸념이 듣기 싫어서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어버이날이 밝았지요. 열대집 되는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아침 일찍부터 이 집, 저 집에 자가용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니는 이곳 저곳 아버지를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지요. 혹시 광에서 뭘 하고 계시나? 광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두 개 있었어요. 보따리를 어머니가 풀어보니까 그 안에 참기름, 들기름 한 병씩에 가을에 잘 말린 고춧가루 한 봉지에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는 참기름에 들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에 또 다른 한 보따리는 이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민들레 덴델리온인데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서 직장생활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것을 미리 알고 아버지가 준비해 두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영감이 준비해 두셨지? 야생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산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또 언제 높은 산에는 다녀왔는지. 요즘에는 또 민들레 구하기도 힘들어서 맨날 며칠을 캐야 저만치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서 참기름 들기름을 짜오셨던 거지요.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려나? 어머니는 천천히 무거운 발을 옮겼습니다. 집 뒤에 있는 동네 의기에 장성배기 옆에 아버지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영감 여기서 마시오 고추모를 안 뽑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아예 청성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리 좋은기여? 오지 않는 자식놈들 잊어버리고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씹읍시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이 따라오면서 동네 의기만을 자꾸 뒤돌아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오? 그냥 없는 듯이 입고 살자니까요 영감. 헛기침을 하며 따라온 아버지가 애처로워 보여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길러왔던 닭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우리 둘이서 그냥 사로른 닭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 거 아끼면 뭘 하겠어. 자식복도 없는데. 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먹어 먹어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가 병나면 큰일 아니겠소? 아이 다른 집들은 아들 딸들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 외식이다 뭐다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닭이나 잡아먹고 둘이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서 기침만 에헴에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어느 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그 유대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를 처분할 수 없었어요.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정해진 법대로 재산 분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줘야 되고 그 둘째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줘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더라도 재산 관리에서 손을 뗄 때는 살아 생전에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결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주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요구에는 어떤 그 몰인정한 냉담한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지금 주세요. 그 말은 저는 그거 챙겨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처음에 대화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과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재산과 물질의 관계, 거래 관계로 서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부자 관계를 끊고 나는 내 거 챙겨서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유산 권리만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거나 붙잡거나 아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데 아들이 이런 걸 요구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는 세상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재산도 관리해본 경험이 있고 이 철없는 아들이 이 큰 돈을 가지고 가면은 무슨 사단이 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몫을 딱 챙긴 다음에 며칠 있다가 집을 바로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뭐 미국으로 치면은 중국으로 갔다든지 딴 나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전 세계는 미국의 영향권이 행사되고 있지만 미국 밖에 나가면 우리가 부모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곳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신나게 살았습니다. 신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땅에 대기근이,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대불황이 닥쳐서 완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낯선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어떤 사람의 소개로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안 먹잖아요. 불결한 동물이니까. 자신의 본래의 신분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폭망했다는 거, 폭망.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온 그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풍족함과 자비로움과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그는 그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이미 청구해서 다 들고 나와서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에게 아들임을 주장할 면목이 안 서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서, 품꾼은 날품팔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된 종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된 종, 임시로. 가장 천한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라도 받아주면 지금 생활보다는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가솔 노예, 집안에서 먹고 사는 그런 노예는 어떤 의미로는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렇지만은 품꾼은, 고용된 종은 일거리 없어, 그러면은 보살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같은 종이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천한 신분의 그런 관계라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낙심해서 자살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창피하거나 자존심, 사람이 가난하고 바닥에 떨어져도 자존심마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홈리스나 바닥에 파산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북한 보세요. 가진 게 없을수록 자존심이 더 셉니다. 그 자존심을 넘어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돌아올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데 여러분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챙겨서 냉정하게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싹 떠나버리는 둘째 아들처럼 단물만 쫙 빨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만 다 경험하고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제멋대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말세가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소원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봐도 우리는 아버지의 태도에 궁금한 것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왜 집을 나가고자 하는 아들을 붙잡고 너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왜 묻지 않았을까요? Why? 왜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 저희 아버지는 1910년생이었는데 말 안 들으면은 그 지게 받침대 있죠. 그걸로 빠따를 딱, 저는 안 맞았어요. 막내라서. 큰아들, 큰형님은 맞았는데 그게 뚝 부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이렇게 힘을 딱 주면 뚝 부러지면 안 아픕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훈육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받은 전 세대, 지금은 그러면 감옥 갑니다. 전 세대의 유교의, 수천 년간 유교의 아버지들의 그런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쫓습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약간 차비라도 챙겨주지만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가 다 지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아니, 돈도 안 줘요. 왜냐하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타락할 것에 사용할 것이 뻔한데 그 큰 돈을 왜 줍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유산을 다 줬어요. 안 주고 버텼으면 아들이 유산 청구 소송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누가 변호사를, 더 비싼 변호사를 사겠어요? 아버지가 더 돈도 많고 네트워크가 더 많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유산을 요구했을 때에 아무런 질문도, 반대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중에 연락을 보내지도 찾아가지도 돌아오라고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직접 가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또 외국 땅이 경제 불황으로 아들이 쫄딱 망하고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을 먼저 보내서 또 직접 찾아가서 구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본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돌아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세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미뤄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럽게 매일이 뜬 눈으로 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뛰어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비 저 가물가물하게 아들의 보면은 그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형태만 보면은 아버지 부자 관계는 아, 내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구나를 압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 멀리 아버지 일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면 우리 사촌들이 그때 방학 때 같이 있었는데 제 나이 또래가 항상 궁금했대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사촌의 고모부였거든. 고모부가 크게 대답을 안 하고 경상도 말로 이제 왜 이 말이지? 와, 조용한 저음으로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럼 제가 크게 요만할 때 여섯 살 때 크게 아버지 크게 부르고 이렇게 들려야 되니까 저는 안 들리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몸에 이렇게 그런 그리라든지 보면은 아들인지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입니다. 사랑하면은 다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예.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품꾼이 되겠다고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유 품꾼이라도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싹싹 빌러왔는데 그 빌 찬스를 안 주고 먼저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품꾼이 되십시오라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 아니 가분한 대우라고 생각하면서 품꾼이 되겠다고 이렇게 강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옷은 이 옷을 옷이 신분에마다 다 다릅니다. 옛날에 컬러도 달라요. 옷은 영예와 명예를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고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옛날에 왕들이 그 요셉도 파라오에게 이 도장 직인을 해서 찍으면은 권위가 되는 거예요. 황제 대신에. 그리고 그 신발, 신은 자녀들에게만 신키는 거예요, 신발은. 그 자녀라는 정표입니다. 아들이라는 정표예요. 노예나 품꾼에게는 신발을, 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죽신, 그죠? 꽃신. 이런 거 다 귀한 자녀들에게 주는 신입니다. 그 신은 신, 슈죠? 신은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의 연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인들이 노예였잖아. 노예들이 영가를 불렀거든.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노예의 꿈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어서 신을 신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신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신을 신으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동등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의 표현이었죠.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옴에 대해서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즉각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화면이 준비됐습니까? 레므란트 화가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는데, 예,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무릎 꿇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등을 감싸는 아버지의 손이, 예, 저기 아버지의 손, 예, 저기 아버지 있죠.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손이에요. 그래서 부성뿐 아니라 모성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온 죄인에 대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림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눈을 보면 눈이 그냥 진이겨져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눈이 그냥 진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배경 뒤에 그 가운데 있는 침침한 데 그 서 있는 분, 그분은 여자분인데 울면서 기쁨으로 설레이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한국의 시골의 노인 부부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지만은 그 뒤에서 더 마음이 애타시는 분은 사실 어머니세요.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비유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 길을 떠난 것을 알면서도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매일 살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먼 데서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꾸중했습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에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용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마디 꼭 뼈아픈 침을 한번 딱 찌르고 용서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한번 교훈을 붙이고 얼음장을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번엔 내가 특별히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다 용서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아는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고 남북군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북군을 싸죽이고 뭐 수백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제 항복한 남북 군인들, 장교들부터 해서 취급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우하겠다. 싹 덮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항상 배신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링컨이 이런 것처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고귀하게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온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와야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야 할 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모두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우리를 떠나버린 과거의 성도들이 되돌아오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굳건히 지켰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세 명이에요. 가장 억울한 희생자 송아지까지 캐릭터가 네 명입니다. 사실은 형은 죄인이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징벌을 받아서 멸망되기를 바라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나타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신앙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일꾼, 이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이게 순전한 봉사가 아니고 이 냉혹한 의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일한 거예요. 온갖 태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긍휼함이 전혀 없습니다. 긍휼함이 전혀 없어요.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가 징계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송아지를 딱 잡으니까, 아니 내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에게 확 분노를 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리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나의 형제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말을 주장하는 인물이라서 이런 사람은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더 다시 깊은 곳으로 쳐넣기를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그는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30절에 보면 동생을 비난하는 저 장면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나와요. 이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창녀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의 상징인 가장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손가락을 받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동생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했지 장녀와 함께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자신이 범하고 싶었던 쾌락의 제목을 동생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죄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큰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렇다는 것을 이미 몰랐겠습니까? 매일 같이 생활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동생이 한재산 챙겨가지고 떠날 때 그 동생처럼 큰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물질적인 때 눈에 쏠려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소유물을 이야기하잖아. 소유물, 내가 가진 소유물이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남아있는 3분의 2 재산 다 네 거다. 근데 뭐가 불만이냐. 물질적인 관계로 이렇게 걔를 안정시키려고 화를 깔아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일이에요. 부자 관계를 재산 관계로 소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아니고 두 아들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곡된 관계의 회복, 두 아들 사이의 사랑의 회복, 형제의 회복,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두 아들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 과정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 아들의 영혼, 그걸 사랑으로 다시 살려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32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온 이 아들은 내 아들일 뿐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질에 팍 빠졌다가 이제 뉘우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내가 보니 너 또한 죽어있구나. 내가 너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번 기회에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모두 물질과 탐욕으로 제 종살이에서 이 비틀어진 관계를 이참에 회복하고 회복을 즐거워하고 우리 축제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 안에서 가정을 만든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이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세 가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 여러분 아시죠? 아, 나온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열 개의 동전 드라크마 중에서 한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놓은 이야기가 이 돈을 챙겨서 나가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사람들, 교회에서 떨고자 나간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첫 번째, 아나운 마리 양과 다른 한 마리 양은 순전히 이 양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은 사려 분별이 없었지만 악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동전의 경우에는 동전이 뭐 스스로 자기가 잃어버립니까? 이거는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흘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찾아서 그 기쁨으로 다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냉담하게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집과 영향력이 머무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악했습니다. 그는 악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가 온전히 뉘우치고 돌아온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걸어 나가신 분들은 스스로 뉘우칠 때에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눈이 진리기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혹시 밤에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불을 끄지 않고 선잠을 자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누가 되돌아 옵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나가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경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를 기억할 때 그 감사함이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뛰어넘을 때 그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시골 노부부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어버이날인데도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낙심한 상태에서 노부부가 이제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떠르는데 아버이 어머이 하면서 제 너머에 시집보낸 막내딸과 사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지독하게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이 시집보낼 데가 없어서 그 이웃 동네에 다리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에게 그 총가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잘 나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새벽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을 해오고 카네이션 꽃을 가져오고 사위는 산에서 캔 산삼에다가 술을 담아서 산삼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에서 잘나가는 두 아들은 찾아오지 않는데 이 지체장애인 딸과 사위는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흘레벌떡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부족하고 그걸 알고 그리고 특히 사위가 딸을 소아마비지만 안 줬으면 평생 총각 귀신이 돼가지고 홀로 죽을 뻔했는데 결혼까지 해서 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장인 장모에게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충만하냐 안 하냐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느냐, 효도냐 아니냐는 부모에게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가장 좋은 선물로 준비하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오면 항상 좋은 걸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집을 나가서 방하는 영혼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떠나간 성도들이 되돌아오며 되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어머니 된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이분들이 그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돌아온 우리 이 탕자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물결이 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돌아온 탕자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시 세상을 헤맬 때 주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어머니 된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집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형처럼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